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러시아군이 점령한 아우디우카 인근 마을 두 곳에서도 병력을 철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리코비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아우디우카 인근의 작은 마을인 시에비에르네 스테포우에서 격렬한 전투 끝에 자국군 부대가 철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방어에 더욱 적합한 지형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머지 전선과 같은 수준으로 물러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우카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5km가량 떨어진 라스토킨에서 철수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밤사이 발사한 드론 10기를 모두 파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또 러시아군이 S-300 대공 유도 미사일도 여러 발 발사했다고 밝혔으며, 다만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우크라전 개전 이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2,850억 달러에 대해 러시아 관리들과 기업의 접근을 차단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자금이 우크라이나의 국방과 재건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동결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이사회는 지난 12일 EU와 주요 7개국 등이 동결한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충당하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같은 조치가 국제적 안정에 대한 러시아의 전례 없는 위협에 대한 결정적 대응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 동결 자산의 약 3분의 2는 EU 내에 있으며 대부분 벨기에 어음교환소 유로클리어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실시된 미 대선 미시간주 예비선거 프라이머리에서 각각 압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프라이머리에서 80%가량의 지지를 얻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도 67%의 지지를 얻으면서 27% 득표에 그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큰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시간주 예비선거 결과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늦게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 모든 미시간 유권자들에게 감사한다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수와 응징을 추구하면서 미국을 과거로도 끌고 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시간주 프라이머리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며 오는 11월 5일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미시간주 프라이머리에서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항의해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 없음으로 표기한 민주당 유권자 표가 7만 8천 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에 대한 지속적 군사작전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임시휴전을 위한 협상이 합의에 근접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히 미국인의 82%가 하마스가 아닌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미국 내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하마스를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마스 측도 현 단계에서 휴전 합의에 관한 낙관론은 성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셈 나임 가자지구 내 하마스 정치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휴전과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은 성급하며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카타르에서 임시휴전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는 중에도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대사는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국민의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인권을 탄압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당국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전반기 미한 연합 연습 프리덤 쉴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는 오전까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4도에서 2도, 최고는 영하 7도에서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고위 관리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과 재원 전용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인권 탄압과 강제 복송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대중의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인권을 탄압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In North Korea, where the regime has dedicated considerable resources to developing its unlawful weapons program,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에 써야 할 국가 재원을 핵과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허비해 주민들이 더 고통받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한국의 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상황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기본권을 지속해서 부정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복지 대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DPRK persists in denying its citizens their fundamental rights, diverting resources to unlawful weapons programs.
아울러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과 같은 악의 없는 행위조차도 사형을 포함한 가장 가혹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차관의 이런 지적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세 가지 법을 3대 악법으로 칭하며 이런 터무니없는 가혹한 법의 폐지를 북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강인선 2 차관은 또 이날 연설에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고 있다는 보도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는 회원국들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reports of North Korean escapees being forcibly repatriated are also deeply troubling.
강 차관은 그러나 강제 북송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호주의 팀 와츠 외무부 차관도 이날 화상연설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의 보호를 촉구하며 인권탄압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와츠 차관은 세계인권선언은 간단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인권은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서 태어났든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remain grave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Iran, Afghanistan, Myanmar, and the DPRK.
이날 고위급 연설에서 많은 서방국 고위 관리들은 지난 12월 75주년을 맞은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을 강조하며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가자 지구의 인도적 위기와 하마스의 인질 석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등에 대한 우려와 대응 목소리가 컸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세계인권선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고유하고 평등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천명했다며 그러나 이런 기본적 권리가 전 세계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란에선 여성과 여아들이 그들의 기본적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우다가 가혹한 탄압에 직면했고 신장에선 위구르족이 단지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거나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구금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Iran, where women and girls have been met with harsh crackdowns as they bravely fight for their fundamental freedoms. In Xinjiang, where Uyghurs face...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권리가 진정으로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이 완벽한 나라는 없다며 실제로 미국은 민주주의의 실패, 즉 진정한 보편적 인권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 자신의 걸림돌과 계속 씨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8일 사흘째 마지막 고위급 회기를 속개하며 일본, 영국, 체코 등의 고위 관리들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인선 2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이 차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할 것이라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강 차관은 한국은 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했으며 이는 한 국가가 세계 인권 선언의 이념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특별한 여정에서 얻은 통찰력과 교훈을 이 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초대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래 가장 최근인 2020에서 2022년까지 총 5번의 이사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실시된 2023, 2025년 인권이사국 선거에선 5위에 그쳐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올해 정기보고서를 곧 공개할 예정이며 다음 달 18일 상호대화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앞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다시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28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강화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이 올해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포 사격을 하고 연이어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하고 압도적인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긴밀한 양국 공조의 중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보도 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통화해서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진전에 대해 평가했고 역내 협력을 더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다음 주 정례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 연습에 들어갑니다. 북한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야외 기동훈련 횟수를 대폭 늘려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군 당국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올 전반기 미한 연합연습 프리덤 실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연합사령부와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8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연습 기간 중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확대 시행해 미한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확대하고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준 한국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이번 연습은 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 해, 공,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미얀 군당국은 연습 기간 중 지휘소 훈련과 함께 북한 순항미사일 탐지와 타격 훈련, 연합 공중 강습 훈련,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연합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훈련, 대대급 연합 공중훈련인 쌍매훈련 등 실기동 훈련을 한국 전역에서 실시합니다. 합참 관계자는 작년엔 3월과 4월에 미한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23회 실시했지만 올해는 3월에만 48회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야외 기동훈련 횟수를 2배 이상 늘린 겁니다. 훈련에 참가하는 전체 병력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실장은 북핵 위협 무력화 훈련에 대해선 미한이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북핵 위협 대응작전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 방지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가 이번 연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8월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과 2024년 범정부 TTS, 즉 도상훈련과 군사 국방 TTX, 즉 확장억제 운용수단 연습 등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한은 작년 12월에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비한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프리덤 실드 연습엔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가 포함되지 않고 8월 UFS 연습 때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실장은 9.19 군사합의의 무력화로 접경 지역에서도 훈련이 실시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접촉 지역에서의 연합훈련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연습 기간 중 미군의 전략폭격기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작 테일러 미한연합사 공보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작전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만약 추후에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해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실장은 또 우리는 수십 년간 정전협정을 준수하면서 연합훈련을 실시해왔고 그런 사항들은 변함이 없다며 프리덤 실드 연습이 방어적 목적의 훈련임을 강조했습니다.
If you look back historically, the exercise has been defensive in nature, and there's solid evidence that
테일러 실장은 수십 년간 미한이 한반도 내에서 안보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왔고 훈련은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며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가 억지력을 증강시킨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연합 연습에 날선 반응을 보여온 북한은 이번 프리덤 실드 연습에 대해서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빌미로 핵 위협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적대적 남북관계를 선언하고 제1의 주적을 대한민국 삼은 이상 한미동맹으로서는 당연히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더욱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훈련도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프리덤 실드 연습엔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2개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들도 참가하며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협의체인 유엔 군축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7일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의 이틀째 회의에서 프랑스는 북한 무기 개발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France is concerned about the attacks on the non-proliferation regime as established by the NPT. North Korea
카밀 푸티 프랑스 군축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프랑스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의해 확립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푸티 대사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돕는 북한의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2 years that Russia has been deliberately ignoring the call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불법 전쟁을 중단하고 유엔 헌장을 존중하라는 유엔 총회의 요구를 고의적으로 무시한 지 2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어 프랑스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이란으로부터의 무인기 획득이나 북한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획득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제공되는 지원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침묵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유럽의 집단 안보 수단을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to make sure the DPRK abandons its nuclear weapons.
토마스 괴벨 제네바 주재 군축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화학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규범을 지키고 화학무기의 재출현에 맞서 싸우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모두로부터 발생하는 지속적이고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에 관한 협약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비판하면서 비핵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레오나르도 벤치니 제네바 주재 군축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irresponsible behavior of the DPRK, which today represents a serious threat.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확고한 지지국으로서 이탈리아는 아직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용 핵분열 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 승인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교착 상태를 깨고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예베냐 필리넨코 제네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우리는 침략국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고 국가를 파괴할 수 있게 한 이란과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Iran's and North Korea's military support to Russia.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이들 국가의 무장 무인 항공기 및 탄도미사일 공급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유엔 무기 금수 조치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야쿠프 위스니에스키 폴란드 외무차관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DPRK is continuing its missiles and nuclear programs in blatant violation.
이어 핵무기 전달 수단을 더욱 발전시키고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역뿐 아니라 비확산 원칙을 지지하는 모든 국가에게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스니에스키 차관은 또 우크라이나 군대뿐 아니라 민간인을 겨냥한 북한제 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폴란드뿐 아니라 세계 안보 측면에서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미니타 오도베스쿠 루마니아 외무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는 대러 무기 수출을 주요 우려 사안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국은 핵 비확산과 군축의 틀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수단을 모색해야 하며 신뢰 구축과 투명성, 핵 위험 감소 조치 및 검증에 있어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방광역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 대리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자위적 핵무력 강화를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성미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부당한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 없는 북한 측의 궤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65개 회원국의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안보, 신뢰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밀 부품들이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해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대거 유입됐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효과적인 수출 통제와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무기 감시 단체인 분쟁 군비 연구소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27일 러시아, 이란, 북한은 미국과 유럽에 부품이 없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ussian, Iranian and North Korean weapons are full of semiconductors bearing the marks of American and European companies.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이날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조사소 위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촉진하는 미국 기술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의 무기에는 미국과 유럽 기업의 상표가 새겨진 반도체가 가득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기술적 진전이 적들에 의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용도로 전용된다는 점에서는 저주이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 이란, 북한의 무기 생산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지난 2년 동안 분쟁 군비 연구소가 우크라이나에서 220개 이상의 이란, 북한, 러시아 무기를 분해해 만 개 이상의 반도체를 판별하고 그 생산에 관련된 250개 이상의 회사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 단체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 290개 부품을 직접 조사한 결과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한 부품이 75%, 유럽 회사의 부품이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번 합동군사연구소 국장도 러시아, 북한, 이란 무기체계에 서방 국가들이 제조한 정교한 반도체들이 사용되고 있다며 정밀 탄약에서 미사일, 무전기, 전자전 무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현대 무기의 두뇌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적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 국장은 서면 자료에서 무기에 사용된 부품 중 상당수가 상용 기성품에도 사용되는 이중용도 물품이었다며 홍콩, 중국, 터키,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등 제3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번 국장은 청문회에서 특히 홍콩을 거론하며 그곳의 중개인들이 과거 북한과도 거래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case of microelectronics, Hong Kong is a particular concern. It's a large liquid market. It has a big financial industry. But so much moves through there.
번 국장은 서방 부품 유통망과 관련해 초소형 전자기기의 경우 홍콩이 특별 우려 지역이라며 홍콩은 유동성이 큰 시장이고 금융산업이 발달해 많은 물품이 지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적으로 북한으로도 유입됐다며 오랫동안 이 문제를 살펴봤는데 홍콩은 러시아에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엘리나 리바코바 크유 경제대학 부총장도 이중용도 물품의 유통망이 홍콩과 중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see a lot of sort of new supply chain networks, distribution networks are registered in Hong Kong, in China, as in China, including in Hong Kong.
리바코바 부총장은 새로운 유형의 공급망을 많이 본다며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유통망이 등록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유통 사업을 거의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제공하는 사무국도 있다며 우리가 하나를 닫으면 그들은 또 다른 회사를 연다고 말했습니다. 리바코바 부총장은 이러한 일종의 대체 공급망과 유통업체로 구성된 공급망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제재를 활용하며 제3국의 중개인을 단속하고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바코바 부총장은 미국은 동맹들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를 갖춘 수출 통제 분야의 선도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is a leading actor in export controls. We are the thought leader on export controls. Where our institutions are much stronger than those of our allies. So we should encourage our allies.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다자 전략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법적, 제도적 변화를 시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업계의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 시점 자료를 요구하고 부품 전용 추적 노력에 협조하기 위해 기밀 유지 조항을 포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 lack of sales record has made the tracing of semiconductors more difficult. Industry should consider improving record keeping. And finally, although control lists and end user certificates are important methods,
스플리터스 부국장은 이어 판매 기록이 부족하면 반도체 추적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업계는 기록 보관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리처드 블루멘탈 소위원장은 반도체 수출 통제가 미국과 전 세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implications for our national security across the globe.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are an increasingly important part.
블루멘탈 소위원장은 수출 통제는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중국과 같은 국가가 우리의 인공지능 역량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란이나 북한과 같이 명백히 적대적인 정권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효과적인 반도체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루멘탈 소위원장은 우리의 기술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집된 증거는 다른 여러 분야의 기술에 대한 국가 안보를 방어하는 데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매기 하산 상원 의원은 중국, 이란, 북한 등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uthoritarians around the world are watching what we do. China, Iran, North Korea.
이어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싸움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강제 노동을 이용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의 수입을 막아야 한다고 미 의회 중국위원회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하는 강제 노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26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 국경보호국이 중국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X, 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북한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와 미국 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김정은의 핵야망에 자금을 지원하는 강제노동에 관한 유엔 안보리 브리핑을 개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강제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 등 전 세계로 유통되고 있다는 미 잡지 뉴요커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중국 내 신장 위구르족과 북한 근로자의 강제노동으로 가공된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국토안보부에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을 상기하며 뉴요커의 보도는 강제노동이 북한 핵무기 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FUA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이번 보도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의 요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북한 강제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이 미국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VOA에 국무부는 조사 결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자외교와 다자포럼, 부처 간 실무그룹,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탐사보도 전문 비영리 매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내 수산물 가공 중심지인 랴오닝성 둔강시와 단둥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3개의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가 2017년부터 미국으로 유통한 수산물은 1,000톤 이상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번에 추가 조사 및 취재 결과를 25일 미국 잡지 뉴요커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당사자 인터뷰와 현지 방문, 통계 자료 집계 등을 통한 추가 조사 결과를 담은 이번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내 수산물 가공 공장은 15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고용한 북한 출신 근로자는 1,000명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북한 강제노동이 동원된 이들 공장 중 10곳이 수산물을 공급한 미국의 수입업체는 2017년 이후에만 70여 곳으로 총 12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미국 최대의 수산물 유통업체 중 한 곳인 트라이던트 시푸드 등 미국 업체들에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업체들이 수입한 중국산 수산물은 대형 식료품점인 월마트와 자이언트,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 등 주요 레스토랑 체인, 그리고 미군기지와 공립학교 식당에 식품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 식품 유통업체인 시스코에 공급됐습니다.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하노 루비나 기자는 27일 VOA 전화통화에서 중국 수산물 공장 내 북한 강제노동과 관련해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건 강제노동에 주로 동원되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ost striking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또 북한 근로자들의 강제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 수입 및 유통에 연루된 업체들은 노동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companies were not aware of what was going on. They had plausible deniability.
그러면서도 해당 업체들은 관련 혐의를 그럴듯하게 부인하지만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서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나 잠재적으로 회사가 중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질문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이들 업체가 강제노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라며 감사가 분명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북한 강제노동을 통해 가공된 중국산 수산물을 미국으로 유통했다는 지적을 받은 미국 대형 수산물 유통업체인 트라이던트 시푸드는 이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중국 수산물 가공 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 번드런트 트라이던트 시푸드 최고 경영자는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에서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의 기자들이 최신 보도를 내놓기 전 조사 과정에서 중국 랴오니성에 위치한 트라이던트 공급업체 북한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알려왔다며 트라이던트는 주저 없이 해당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체적인 독립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우리는 투명하고 건강한 수산물 공급망을 위해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와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UA는 시스코와 월마트, 자이언트, 맥도날드 측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과 적성국 대응법과 관세법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어획되거나 가공된 수산물의 미국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의회가 2017년 제정한 카사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으로 이들 나라 국적자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의 화학 및 섬유회사 세 곳을 수입 금지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장 자치지구의 강제노동 혹은 세기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며 본질적으로 미국은 신장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며 국제무역규칙과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독일 외무부 대표단이 4년 전 임시 폐쇄했던 평양 주재 대사관 건물을 점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서방 국가 외교관의 방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 대표단이 현재 평양에서 독일 대사관 건물에 대한 기술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독일 외무부가 27일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대표단의 북한 방문 과정과 목적 등을 묻는 VOA의 이메일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이번 방문이 어떤 식으로든 독일 대사관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한 사전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표단은 신종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3월 임시 폐쇄된 독일 대사관 건물을 며칠간 점검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영내를 포함한 우리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조율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마르틴 튀멜 독일 외무부 동아시아 동남아 태평양 담당 국장이 대사관을 방문해 펑춘타이 공사와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독일 외무부 대표단의 방북은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이유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서방 국가 외교관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앞서 독일은 북한 당국이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자 그해 3월 9일 평양에 있는 자국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고 외교관 등 직원 60여 명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VOA에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과 관련한 북한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에 있는 대사관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었습니다. 북한은 1949년 11월 구 동독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1990년 독일이 통일되자 주 동독 대사관을 철수하고 이익 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2000년대 만성적인 식량난 극복과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적 고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구소련에서 독립한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독일과는 2001년 3월 1일 다시 공식적으로 수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며 북한이 군사 도발에 나설 때마다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 한 곳인 청진관리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감자들은 농장과 공장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가지리정보국 NGA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제25 관리소에 대한 분석을 공개하고 북한이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하면서 감시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찰 위성과 무인 비행기를 통해 촬영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과 영상을 분석해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관 중 한 곳인 국가지리정보국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제25 관리소는 북한 기준으로 볼 때 잘 관리된 최신 시설로 남아있다면서 경계벽과 울타리, 정문은 잘 관리돼 있고 수리 상태도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시 초소들은 관리소 안을 중첩해서 볼 수 있도록 잘 배치돼 있다며 행정 건물과 막사, 주택, 문화시설, 지원 건물 및 부지 역시 잘 관리되고 양호하게 수리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용소를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결과 소규모 건물 증축과 유지 보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총 수용 인원은 최대 약 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8년 설립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제25 관리소는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동에 위치해 일명 청진관리소 또는 수성관리소로 불리는 곳으로 개천 제14호 관리소, 명간 제16호 관리소와 함께 100% 완전 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요덕 제15호 관리소와 함께 북한 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로 다른 곳과는 달리 오직 정치, 사상범만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해온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HRNK와 함께 공동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지리정보국은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노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수감자들은 농경지와 과수원, 가축을 관리하고 수용소 내 목재 제품 및 경공업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목재 공장과 경공업 시설, 수감자 숙소 등의 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다수의 차량 움직임이 있으며 공장 주변 목재나 톱밥 더미에 변화가 있다는 점을 운영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용소 내 모든 농경지가 잘 관리되고 있으며 수용소 외곽의 밭에서도 사계절 내내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도 수감자 강제노동의 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수용소 반경 5km 이내 최소 3개의 군부대가 있으며 11개의 방공포대가 관측됐다면서 이들 군시설들이 모두 수용소를 보호하고 감시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들이 수용소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 및 경계 임무를 하지는 않더라도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북한 내 인권 침해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국가 최고위층에 의해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반인도 범죄의 대부분은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교도소에 구금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살인과 노예화, 고문, 투옥, 강간, 강제노동 및 실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면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자행되는 잔혹행위는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들이 행했던 수용소에서의 공포와 유사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강제노동 실태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위성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과 인접한 제16호 화성관리소가 서로 비포장도로로 연결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소 수감자들이 핵실험장 건설과 보수 유지에 강제로 동원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15일 일본을 겨냥해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북한과 일본은 최고위급에서 외교 재개를 희망한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작금의 일북관계 현상에 비춰봐 대담하게 현상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면서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정상끼리 관계를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수뇌부도 기시다 총리 발언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15일 담화에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며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희망하는 일본 북한 정상회담을 언급한 겁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5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문에서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고 부르며 피해자들을 위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위로 전문은 북한과 일본 간 물밑 접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은 2월 13일 일본 당국자를 인용해 위로 전문을 받은 기시다 총리가 일북 정상회담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으며 일부 접촉은 중국 베이징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북한 간 외교적 접촉은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27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의 박상길 부상은 이틀 뒤 담화를 내고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관리들이 지난해 5월 등 두 차례 동남아에서 북한 노동당 관계자들과 비밀 접촉을 가졌으나 입장차로 인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과 기시다 총리는 일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미해결된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 외교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북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시다 총리는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는 셈입니다. 또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10에서 20%대로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일본의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객원 교수 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는 말했습니다.
지금의 지지율이 20%도 안 되는 너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우려갈 수 있는 정호재라고 하면 그런 북한 문제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기시다 총리께서는 북일 정상회담에 정향적인 태도를 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일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한국, 일본의 공조체제에 균열을 내려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미한일 공조체제는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한국, 미국을 배제하고 일본과 정상회담을 할 경우 미한일 공조체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을 10여 차례 방문한 일본 주간 동양경제신문의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는 북한이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이야기 나눠보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일본에 좀 신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고.
한반도 전문가인 마키노 기자는 북한이 또 다른 의도를 갖고 일본에 접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전제로 전략적 포석을 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에 반발하면 미북 협상이 안 되거나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마키노 기자는 말했습니다.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한국군하고 군사훈련으로 취소하면 안 된다거나 북한한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애드바이스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정부가 또다시 북미 협상에 여러 가지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좀 북미 협상하고 좀 북일 협상을 병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논의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납치와 핵미사일이라는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일본과 북한이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5일 발표한 담화에서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과 미사일 문제가 조일 관계 개선과 아무런 인연도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1조 평양선언에 근거해 납치와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02년과 2004년 평양에서 열린 1, 2차 일북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일본인 13명을 납치했으며 이 중 5명은 일본으로 귀국시켰으며 나머지 8명은 북한에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납치 피해자가 17명이며 일본으로 귀환한 5명 이외에 또 다른 생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남아있는 생존자의 행방을 찾고 또 사망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후쿠다 칼럼니스트는 일북 정상회담을 할 경우 납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 일본의 여론을 생각해 보면 납치 문제의 해결, 납치 피해자 귀국 이루어져야
일본과 북한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9월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키노 기자는 말했습니다. 오는 9월 일본에서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기시다 총리는 그 이전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려 한다는 겁니다.
9월에 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공 입장으로서는 9월 자민당 그 총재 선거 이전에 그 해야 하거든요.
기시다 총리는 3월 20일께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4월 10일 워싱턴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추진하는 일북 정상회담의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일북 정상회담이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일북 정상회담 추진 조짐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목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제안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우리의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am aware of the North Korean offer. I have not seen the government of Japan.
한국 외교부는 VOA의 관련 질문에 일북 접촉을 포함한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일본 북한 간 접촉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과 일본 수뇌부가 정상회담의 성격과 조건을 둘러싸고 암중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의 접근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Has witnessed a long-standing and highly competitive advertising battle between two iconic brands, Coca-Cola and Pepsi.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탄산음료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91년 2월 28일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이 이라크로부터 쿠웨이트를 탈환하고 이라크가 다국적군에 항복함으로써 40여일간 지속됐던 걸프 전쟁이 종결됩니다.
And as president, I can report to the nation, aggression is defeated, the war is over.
이라크는 1990년 8월 2일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이라크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쿠웨이트로부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이를 거부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32개 나라의 다국적군은 1991년 1월 17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공습하게 됩니다. 작전명은 사막의 폭풍이었습니다. 다국적군은 최첨단 무기를 대거 동원해 전쟁 초기부터 이라크를 크게 압도했습니다. 결국 전쟁을 벌인 지 40여일 만에 이라크는 다국적군에 항복하게 되고 이로써 걸프전쟁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걸프전쟁으로 이라크는 15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은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 스웨덴 총리가 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됩니다.
Swedish police have launched their biggest manhunt for the gunman who assassinated the country's prime minister late last night. Mr. Olof Palme was shot in the back while walking home unguarded with his wife.
팔메 총리는 그의 부인과 함께 스톡홀름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팔메 총리는 1967년 교육부 장관을 지낼 당시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을 반대하는 등 세계 평화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1969년 스웨덴 총리에 선출된 팔메 총리는 그 후 노동자 계급과 제3세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경호원 없이 다니던 팔메 총리는 이날도 경호원을 일찍 퇴근시키고 밖으로 나갔다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팔메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은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